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베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것 같은 한 로마인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다가 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이 로마인을 대접하여 또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이 사람이 로마인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이렇게 질문해요. 멀리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영화의 시점은 바로 거기에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인 지휘관으로서 빌라도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때마다 밀란을 진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라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으므로 그 시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이 제사장들의 무리의 요청대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시신을 묻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은 후에 밧줄로 묶고 밧줄 위에 이제 촛농을 녹여서 거기다 인장을 딱 찍게 됩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풀거나 뜯으면 그 인장이 딱 풀려서 훔쳐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부하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부하들은 사라지고 밧줄은 누가 자른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라졌던 그 부하들을 찾으니까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마치 홀려 있는 것처럼 기이한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어보니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사형당해서 죽어있는 예수, 그 죽은 예수를 실제로 자기가 묻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위를 굴려 막았었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거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가 정말 부활한 것이라면 그가 지금까지 증언했던 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 주인에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영상으로 다 담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 집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대접해 준 이 식사의 값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상징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이전과 같은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 단면으로 그 자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왜 이 여행을 하고 있으며 그 여행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인 엠마오라는 동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고 한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까지 여행하며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된 것은 뼈와 살이 없지만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구약성경에 이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그 말씀대로 그 구약의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도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내가 따라왔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한순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자신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그를 기록할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몇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니며 몇몇 사람들이 짜내어 만들어낸 거짓말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500여 명이 그것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표현만 다를 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본문의 되리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언과 되라 라는 명령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증인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여고생인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하는 것만 보면 마치 5살이나 6살 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얘가 과연 똑바로 증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얘가 목격한 것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가? 얘가 실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시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하는 증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자폐증 환자를, 그러니까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조금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맨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맨 뒤에서 조그맣게 속삭여도 이 앞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다 이 아이한테는 엄청 크게 들릴 정도로 청각이 뛰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단어 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변호사가 이 자폐증 걸린 아이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이 아이에게 증언을 하게 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마치 이게 사진을 탁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처럼 그 범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증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증인은요, 분명하게 들은 것, 그것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증인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첫째로 자신이 증언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은 것은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봐야, 들어야, 목격해야, 그 현장에 있어야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왜곡하여 기억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 들어야 되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기억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전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믿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며칠이 못 되어서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요. 새벽 2시에 깼어요. 되게 일찍 일어났죠. 근데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을까?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책을 읽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어떤 교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쓴 책이에요. 참 희한하죠. 목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쓴 책을 읽은 겁니다. 그거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리고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프린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었냐면 역사적인 예수는 맞지만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수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사실적인 증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인 사실의 증명.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논리적인 사실의 증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추론 속에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이 분명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념이 빠지면 그 관념에다 갖다 맞추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책을 다 읽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또 다른 교수님이 쓰신 비슷한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왜 종교학 교수가 됐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조차도 의심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 큰 역사,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자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자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들의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으로 낮춰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삶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는 범위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게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돼요.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이제 점점 멀리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는 곳, 살게 하시는 곳,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꼭 어디로부터 점점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나자 제자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있을 수 없어서 쫓기듯이 갑니다. 사마리아로.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더 먼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살게 하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셨고 저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쭉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했고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으며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왜 그렇게 제 자신이 싫고 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되게 싫었어요. 되게 미웠어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늘 우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한적 있지 않았나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저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일기장에다가 친구라는 그 존재를 만들고 늘 썼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 교회 안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저는 한결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운동도 잘하고 뭐 공부는 그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 친구들한테 인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혼자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누군가도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의 사랑을 꽤 많이 받고 자랐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시기에는 부모님조차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겨울이었는데요. 길에서 교회 선배를 만났습니다. 교회 선배가 저한테 야 우리 나 경배와 찬양 가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서울의 이제 서빙고라는 곳에 온누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전철을 타고 30분 이상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선배를 따라서 이제 나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그런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뜨겁게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하는데 뭔가 가슴이 자꾸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뜨거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설교하신 분이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스테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탁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저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영상.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고 그분의 입술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과거에서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죄들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런 죄인,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제가 저의 평생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나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같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마다 늘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여 생명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그 본 그대로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